마태복음 2번 메시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두 번째 아브라함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언급합니다. 이 차이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인 반면에 마태복음은 왕국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에 의하여 대표된 창조되고 타락한 족속을 위한 것이지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아브라함에 의하여 대표된 부르심받은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르심받음 창세기의 처음 10장 반에서 하나님은 피조된 족속과 함께 역사하시려 했지만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피조된 족속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람은 모든 인류가 극도로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정도까지 타락했으며 그들의 거역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벨탑과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되고 타락한 족속을 포기하셨으며 또 다른 족속의 조상이 되도록 그 족속으로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거역과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 모든 사람이 사탄과 하나 된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벨에서 부르신 때로부터 그분은 아담 족속을 포기하셨으며 모든 관심을 아브라함을 그 머리로 하는 이 새로운 족속에게 두셨습니다. 이 족속은 부르심받은 족속이요 변화된 족속입니다. 이는 천연적인 것을 따른 족속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타락한 족속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천국을 다루며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며 그 족보는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자연히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족속으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신은 아담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태복음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갈라디아서와 같은 짧은 책에도 참여할 수 없는데 이는 갈라디아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받아 나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부르심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 즉 거역과 우상 숭배 장소로부터 그리스도로 예표된 좋은 땅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벨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거역적이었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는 바벨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높은 땅인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의지하지만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들 자신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뢰합니다. 아브라함과 믿는 모든 이들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속한 그들은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그 영의 약속으로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와 실제화인 그 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되며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되고 그들의 영원한 분기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생활함.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고 그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그가 또한 믿음으로 좋은 땅 안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에 의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는 더 이상 자신에 의하여 살거나 행할 수 없었으며 믿음에 의하여 살고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하여 살고 행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제쳐놓고 누군가에 의해 살아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천연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과 12장 11절을 사도행전 7장 2절, 3절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매우 약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벨을 떠나는 데 있어서 솔선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시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으며 그에게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와 함께 어떤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약했으며 그는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아 나왔고 더 이상 자신에 의하여 살거나 행하지 않으며 그가 천연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말합니다. 나, 즉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나온 천연적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 유대인,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잊어버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천연적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 받았지만 감히 바벨을 떠나지 못했으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를 데려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의뢰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기의 신뢰를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함께 너의 아버지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너의 조카 롯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엘리에셀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기 원한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 너는 내가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에 의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참 아브라함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으며 그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입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타락한 족속은 항상 무언가 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고 힘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데서 나오라. 너는 부르심받은 족속이다. 더 이상 애쓰지 말고 하려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너의 과거를 잊어버리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너의 온전한 신뢰를 내게 두라. 나는 너의 좋은 땅이다. 내 안에서 살고 나에 의해 살도록 하라. 이것이 참 아브라함들이요 참 갈라디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에 대하여는 잊어버립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자신의 어떠함과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 두는 아브라함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 곧 그 영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주신 자를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며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으며 이제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공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지난달 혹은 지난주에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체험을 바치라.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이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은 다시 한번 우리로 우리가 가진 것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도 결코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분께 되돌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해 매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붙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도 그분께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의지할 어떤 것도 간직하지 말고 오직 항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에 의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였습니다. 이삭.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에 관한 특별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일한 후사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돕기 원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한 듯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후사인 한씨를 당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거의 90세가 되었습니다. 또 나를 보십시오. 나도 너무 늙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돕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그녀로 인해 한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관념이요 아주 선한 유혹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은 우리로 영 안에서 나오도록 어떤 제안을 합니다. 종종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은 여기에 좋은 자료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안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스마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라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좌절시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과는 부르심받은 족속으로서 우리가 자신에 근거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심지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신에 근거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지 이스마엘을 산출할 뿐입니다. 이스마엘을 산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끝내십시오. 당신은 큰 강 유브라테스를 건넜습니까? 당신이 바벨로부터 부르심받았을 때 당신은 큰 강을 건넜고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에 의해 살거나 당신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쉬신다면 나도 쉴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나의 의뢰를 당신 안에 둡니다.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 매일의 생활 안에서 실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에 의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천연적인 힘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아기를 낳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지키기 원했고 그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일을 유지하고 그것에 의지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아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의하여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공과, 즉 자기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에 의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한 아들을 가졌지만 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공과요, 갈라디아서의 공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삭에 대한 좌절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일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을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힘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할 완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노력을 끝내는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행한 것을 버리는 것이 이삭,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후사들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생명과 믿음에 의해 행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행함이나 힘씀이나 노력이 아닌 단지 그를 신뢰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이삭을 낳을 것입니다. 오직 이삭만이 그리스도의 혈통의 참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오직 이삭 안에서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아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족속이지만 이스마엘의 길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길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길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이삭의 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두고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은 얼마나 크게 다른지. 이스마엘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삭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며 우리의 일을 멈추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이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곱. 2절은 또한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보다 가까웠는데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지위를 빼앗았으며 그들을 자기 아래 두고 그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그의 형 에서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서야, 아직 나가지 마. 기다려. 내가 먼저 나가야 해. 야곱은 정말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붙잡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라. 어떤 속임수로든 그들을 내 발 아래 두라. 이것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밀어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가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어미에게 어린 자가 첫째가 될 것이며 큰 자는 둘째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야곱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깨달았으면 그는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기 원한다면 나가렴. 내가 아무리 첫째가 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첫째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나를 앞지를 수 없단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성장했을 때까지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의 삼촌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는 책략을 써서 그의 삼촌 라반에게서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야곱아,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네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이 네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계속 분투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의 분투와 본성에 따르면 그는 전적으로 마귀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봅니까? 위치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기질적으로 말하면 그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기 위해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삼촌 라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네 명의 아내에다 12명의 남자 조력자들과 한 명의 여자 조력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이 고통은 자신의 분투함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애쓰면 애쓸수록 그는 더욱더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문제들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먼저 아브라함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잊어야 하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인 이스마엘이 필요치 않고 그분의 행하심인 이삭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야곱이 필요치 않으며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천연적인 야곱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왕자인 변화된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전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압니까? 당신은 이것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면 나는 나의 추구를 멈출 것이다.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추구함을 멈출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온 우주에게 당신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들었으며 당신의 추구를 멈추었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멈출 수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이 멈추면 멈출수록 더 좋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멈출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께 주여 나는 나의 추구를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다. 너의 멈춤이 나로 무언가를 하도록 문을 열어준다. 나는 너를 불사를 것이다. 너는 너의 추구를 멈출지 모르나 나는 너를 불사르겠다. 우리는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분의 긍휼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거절할지는 모르나 그분의 긍휼은 결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그분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삭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야곱입니다. 나중에 네 번째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장자권의 문제이며 장자권은 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어 빼앗은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그가 장자권을 추구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존귀 여긴 바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으며 그것을 값싸게 팔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으며 후회하고 울었으나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존중했으며 추구했고 그것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즉 그리스도의 축복을 상속했습니다. 유다. 2절은 또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의 목, 즉 장자권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장자권은 세 가지 요소, 즉 두 배의 몫의 땅,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포함합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더럽혀짐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몫의 땅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의 순결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아들이었으며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땅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통하여 요셉은 좋은 땅의 두 몫을 상속했습니다. 장자권의 제사장 직분의 몫은 레위에게로 갔습니다. 레위는 매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갈망만을 관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장자권의 제사장 직분의 몫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의 또 다른 몫인 왕의 직분은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다면 그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모의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유다는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려운 때에 베냐민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이 때문에 왕의 직분이 유다에게로 돌아갔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자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장자권 또한 다음 세 가지 요소, 곧 그리스도의 두 배의 목,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두 배의 몫으로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왕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결코 그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리스도의 여분의 몫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분의 몫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하는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려면 우리는 레위족 속과 같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마음 안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가깝게 될 것이며 제사장 직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들로서 거듭났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왕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왕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땅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후에 그는 장자권을 매우 값싸게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지만 그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소유할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미 그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망령된 것으로부터 또는 더럽게 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망령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며 르우벤이 자신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결함으로 인하여 두 배의 몫의 땅을 상속받았고 레위는 자신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분별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얻었으며 유다는 자기의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봄으로써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의 여분의 몫을 위해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하고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갈망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우리의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사랑스럽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장자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의 여분의 몫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는 두 배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이 땅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권의 왕의 직분의 몫을 얻었기 때문에 왕 그리스도, 승리자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일어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는 모두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네 세대, 곧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유업을 상속함, 야곱의 다루심 받음, 유다의 사랑의 관심에 생애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의 형제들. 이 족보가 이삭과 야곱을 언급할 때는 모와 그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유다를 언급할 때에만 모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과 야곱의 형제에서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열한 형제들은 모두 선택되었으며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그의 열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모든 형제들은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들 또한 포함합니다.